오늘을 일컬어서 종렬주의지라 여러분이 이제 교독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흔히 뭐 기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속에는 그 현세적인 구원자, 정말 자기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 있는 나라의 속국으로부터 그 속국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신분과 처지를 어떻게 해방해 주실 분인가 하는 그런 현세적인 기대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한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바로 일주일 뒤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명칭이 붙여 있습니다. 그 종려라고 하는 것은 의, 정의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장이죠. 요한일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서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해서 한 주간 동안 그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경건으로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좀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미국 사회에 살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돈과 관련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면은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대단한 파워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만 우리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죠. 돈이 왼수야. 돈이 조금만 더 좀 있었다면 네.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많이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남자분이 안 계시고 저밖에 없으니까 아내, 남편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표정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표정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안 맞아, 안 맞아. 맞아. 내 인생의 로또야. 맞은 적이 없어. 여러분 남녀가 안 맞게 돼 있죠. 원래 안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신앙 안에서 그것을 잘 알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서로 우회하며 참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죠. 또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관심 많은 반면에 또 문제와 연결이 되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역량과 힘과 노력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건강의 문제에 많이 거론하죠. 또 특히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예기치 않은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본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역시 상대성이 있어서 내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도 수월치 않습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또 많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이외에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시급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러시아의 이 프레드릭 대왕이 베를린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왕정이기 때문에 뭐 왕의 말은 법과도 같죠. 지금이야 뭐 어림도 없죠. 뭐 대통령 딱 탄핵시키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프리드릭 대왕이 베를린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죄수들이 바로 이때다 기회죠. 이게 대통령 사문권 있는 것처럼 왕은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풀어주면은 어떤 죄수라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이때다 싶어서 엎드려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어떤 죄수는 친구가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불공정한 심판의 결과가 나를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나는 원래 청렴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인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죄수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 죄수는 대왕이 왔을 때 침묵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짓으로 수감이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서 참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프레데릭 대왕이 감옥 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침묵하고 있는 자를 당장 이끌어내라. 죄 없고 깨끗한 이곳이 이런 자로 더럽혀져서야 되겠는가. 감옥 안을 깨끗한 곳으로 얘기했어요. 왜? 다들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침묵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 죄수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정직한 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특별히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정직한 죄인, 우리 자신을 긴밀하게 내다볼 때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죄와 허물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할 때도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뜻대로 원천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를 은밀한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기에게 그렇게 지적합니다. 고발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신앙 이전의 양심이죠. 그 양심이 우리 자신의 잘못을 늘 고발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4월 19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 오클라호마 연방 건물 폭파범입니다. 저는 그때 그 나온 그 사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건물이 엄청난 큰 건물이 절반이 그냥 날아갔어요. 걸레 조각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168명이 한꺼번에 그 폭발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전쟁터도 아니고 이 미국 안에서 웬 말입니까 이게? 168명이 한 사람의 이 폭발 이 범죄로 인해서 일시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5년, 6년이 지난 이제 재판 과정이 진행됐겠죠. 2001년 6월 11일 이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이 폭파범의 오른발에 이제 독물을 주사함으로써 사형됐습니다. 아마 그 뭐죠? 그 청산갈이나 뭐 이런 걸 주사했겠죠. 그렇게 사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범한 잘못을 고백하기는 커녕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잔인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이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내가 죽기 전에 고백한 말. 우리 인생을 인생의 영혼을 싣고 가는 배의 선장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죄는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씨름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은 불도장이거든요. 이 가축을 구분할 때 불에 지져서 인도같이 불에 지져서 이제 가축의 몸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이 화인은요, 이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 화인을 맞은 자리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별로 건드려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죄에 대해서 둔감한 모습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본 양심만 살아있어도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고결한 속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본능이 어떤지. 본능 따라 사는 건 잠깐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본능에 따라 살게 되고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더 많은 죄악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짐승만도 어떤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는 항상 죄의 가능성이 있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고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위대한 성품이 있지만 바로 이것을 그 위대한 성품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로 생각하죠. 정직한 거예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변명하죠. 부지 중에 그렇게 잘못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죠.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그 죄인됨이 우리를 망해하지 않고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활동이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죠. 땀도 나고 먼지도 쌓이고 그 더러운 몸을 닦고 깨끗한 침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마시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분 좋죠?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자백한다.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비누와 같이 그렇게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더럽혀진 부분을 씻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요즘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요. 그 꼬마 아들, 제 손주죠. 손자 둘입니다. 제가. 근데 막 철저해요. 학교 갔다 오면요. 딱 문 열고 그 부엌 쪽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기서 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옷 거기서 다 벗고 바로 세면장에 들어가서 손 닦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 활동하는 옷으로 거기서 딱 갈아입혀요. 철저하죠. 왜? 밖에서 활동하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의 몸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냥 어릴 때야 뭐 저희들 뭐 흙손 뭐 대로 들어와서 그냥 방에서 부르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때그때 비누로 우리의 더럽혀진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편안한 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자백한다. 이 원에 보면 호모로게요, 호모로게요,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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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같다는 뜻이죠. 호모로게요, 로게요는 말한다. 호모, 같이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말한다. 호모로게요, 자백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적해 주시는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나도 그 지적과 허물 내용과 똑같이 고백한다. 함께 말한다. 호모로게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지적과 잘못이 드러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호모로게요.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는 이와 같이 죄의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파생해서 왜 우리가 종로로 타는가, 우리가 왜 어떤 부분에 얽매여서 사는가,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가, 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감하지 못한가? 그 이유는 범죄의 문제요. 자백하지 않은 잘못의 문제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면서 자유. 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자유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죄용서와 자유. 그리고 우리의 그때그때 삶에서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호모로게요.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돈, 배우자, 자식, 관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히고 소외가 되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김신조 목사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며칠 전 돌아가셨어요.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 북한에서 온 분.
맞아요. 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니까 그때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 그 간첩단 일당이죠.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왔수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분이 이제 전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였죠. 그리고 참 다행한 것은 또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참 그렇게 하시다가 생각보다는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83세인가 며칠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향을 하고 그렇게 다 대한민국에 정착을 한 다음에도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은 형용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무장공비 김신조. 그분의 부인은 뭐예요? 어떻게 명칭인데요? 무장공비 김신조의 부인. 특별히 자녀를 낳았어요. 아마 남매를 낳았나 그랬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무장공비 김신조의 아들, 무장공비 김신조의 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정착하고 잘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용사가 딸리게 되니까요. 굉장히 짐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사를 수십 번 했대요. 중간에 이름도 개명을 했답니다. 그렇게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고발하고 엄중한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매기고 감옥살이를 시키거나 중범죄인은 사형까지도 시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백하라. 이 대단한 거 아니죠? 자백하는 거.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자백하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일 잘못하였으면, 혹시 잘못하였으면 이것도 아닙니다. 지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범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계명에 위배된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나의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세리가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범죄와 타락을 깨달았을 때 지도자 에스라와 함께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진짜죠. 진짜로 자백하는 거죠. 시편 97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게 죄와 잘못에 대한 승리는 이와 같은 내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지적으로 분명히 알고 감정적으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죄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행동적 변화죠. 돌아오라.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적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실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꾸중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져서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의지적이고 행동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판 사실을 후회할 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자복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자살을 통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더러운 속성을 가진 개와 돼지는 아무리 씻기고 돼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어디입니까? 바하마에 보니까 그 돼지가 애완동물로 이 야생에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돼지를 이렇게 예, 다루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끗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돼지 속성은요, 돼지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기고 크림 발라주고 향수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귀에 방울 달아주고 헤어복 만들어서 달아주고 돼지 그렇게 해보시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신분에 맞게 얌전하게 멋있게 깨끗하게 돼지가 그렇게 해요. 단방에 시궁창에 푹 빠져들어가죠. 이 죄의 반복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회개는 언제든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다운 회개, 이것은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시인할 때 그런 진솔한 태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86편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적으로 응답해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이죠. 사실상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죄죠. 이 사람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죄죠.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울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인간적으로는 이런 고백할 수 없죠. 그렇죠? 살인자가.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 완벽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68명의 노고한 공무원, 어린이를 포함해서 그러한 수많은 영혼을 일시에 폭발로 죽인 티모시 맥베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요한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때 장자들만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죠.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니 Pass over. 너희를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직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가시는데 왜? 그 피를 볼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의 은혜로 죄에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럼 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피 관리를 잘하는 게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가장 건강 기본이죠. 피 관리를 잘해. 왜? 거기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redeem.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뿌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피뿌림에 의해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성도들 중에 번거롭게 늘 제사했죠. 짐승이 잡아서 제사. 철저하게 지켜줘. 그걸. 그 내 대신 짐승이 잡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 내 죄를 쟤들이 대신 속하고 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번거로운 반복되는 구약의 제사 대신에 속죄의 양 되신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반복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예요. 매번 반복되는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하는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지음을 주신 희생의 제사. 영원한 제사. 효력 있는 제사. 완벽한 제사.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돕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소식을 얘기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한국을 방문해요. 근데 그 방문의 목적, 저는 이제 뭐 사역을 안 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한 달 동안 아내하고 같이 방문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 방문의 목적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딱 그 말씀을 붙들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 의지해서 한 달 동안 방문하는데요. 제가 이제 옛 친구들 만나고 중심으로 불신자를 중심으로 만나요. 이 목사가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사역할 때는. 참 그 아이러니죠. 그것도. 제 동생이 지금 믿질 않아요. 막내 동생이. 불신자인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니까. 근데 이제는 사역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 목회를 떠났기 때문에 아마 뭐 선교사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국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바로 이 대속의 은혜, 이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알고 그 키를 알고 해답을 아는 우리로서 어떠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의식을 안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 허물을 도말한다. 잘못된 것을 도말한다. 발라서 감춘다. 없앤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는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지는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주님이 당신의 등 뒤로 안 본다? 몰라? 나 몰라. 나 내 죄 몰라.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 깊은 바다 속에 묻어버리겠다. 제가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요. 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잠수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바다 속에 내 죄를 묻어버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어버리시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리시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한 존재는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자유와 희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신 나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시고 또 기왕에 이런 말씀 같이 나눴으니까 꼭 여러분 제 한 달 동안 한국 방문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가서 이번에 지난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랜만에 제가 한국을 가니까요,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 제가 목사된 뒤에 변화된 거 모르는 집안 인척들 많아요.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 그 미국에 갔던 조카하고 목사하고 본다고 하니까. 그건 뭐예요? 만나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구원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이 삶이 단순한 종교적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변화된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건, 여전히 범죄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비누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언제나 참다운 자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신앙인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거룩한 날 지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 여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충만하게 기억하고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베델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영혼들, 인간들, 친구들, 친척들, 이 지역의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힘써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